문답 두 번째 기독도보 제3기 3일 하나님 3일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아니면 세 분입니까? 하나님은 3일이십니다. 3일 하나님에 대해 비록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밝힌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히 성경의 큰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에 관해 충만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 또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근원과 그분의 일에서 보여질 뿐 아니라 성경도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4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아들이 하나님이요 성령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3일 하나님이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영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3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지도 않으며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삼일성의 가르침은 극히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도대체 그렇게 된 까닭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일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분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이레의 반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이레가 있고 25절에는 7이레와 62이레가 있습니다. 9장 27절에 있는 한 이레의 반은 재앙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의 70일에는 바로 490년입니다. 이 70일에는 세 기간으로 나뉩니다. 7일에는 바로 49년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의 기간입니다. 다시 62일에가 지나는데 처음 7일에와 더불어 483년입니다. 이것은 성을 재건하라는 명이 있은 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483년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라는 명은 주전 454년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주후 29년이므로 양쪽을 서로 더하면 정확하게 483년이 됩니다. 한 이레는 바로 7년입니다. 원래 이 한 이레는 483년 이후를 잇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7년의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환난 기간까지 기다려야 이루어집니다. 과연 한 이레의 반이 환난기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아니면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를 말한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27절에 그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환난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바로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를 말합니다. 26절에서 우리는 두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와 왕인 적그리스도입니다. 27절에 그는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왕은 뒤에 말하고 그는 왕을 이어서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이레의 반은 환난의 기간을 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 사탄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의 왕과 계명성은 모두 사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교만은 이미 사탄을 해하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처로운 일입니까? 사람의 영.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의 영은 그 기능을 상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영은 비록 그 기능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지만 그의 혼은 아직 활동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생각의 일입니다. 생각은 혼의 일부입니다. 아담만이 이러할 뿐 아니라 아담의 후대 또한 모두 이러합니다. 무후야엘, 무두사엘의 끝자인 엘은 원문에서 모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도 역시 이와 같아서 많은 타락하고 배도한 믿는 이들의 영은 이미 그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들이 이미 그들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나 생각 속에서 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혼 안에서의 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교회. 마태복음 18장 17절의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교회를 언급하는 곳은 오직 마태복음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차례 교회가 언급되는데 모두 찬양받으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16장 18절이고 다른 하나는 18장 17절입니다.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성경은 이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각처에 믿는 이들이 모여 그 지방의 교회를 이룹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등과 같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하나는 지방의 교회로서 우주적인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의 각 종파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우주적인 교회도 아니고 지방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는 모두가 어디 어디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불릴 뿐 사람이 만든 최근의 종파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번 교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은 우주적인 교회를, 18장 17절은 지방적인 교회를 언급합니다. 성도들의 휴거. 교회의 휴거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전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 말하는 교회 휴거의 일, 계시록 8장과 9장, 그리고 11장 15절에서 말하는 일곱 나팔, 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 말한 일곱 대접의 이러한 순서는 결국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뒤에 일어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말할 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뒤에 열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든 도표에 따르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계시록 8장과 9장, 11장 15절, 16장에서 17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열거되어 있어서 저는 참으로 모호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세밀하게 다룬다면 본보의 지면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답변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휴거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용어는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본 응답에서 사용된 교회는 참되게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교회, 참된 교회 전체가 다 휴거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그분은 적어도 한 번은 성경 안에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온 교회가 단번에 휴거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표에서 표명한 것은 바로 장래의 휴거는 성도에 대해서 두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긴 성도들은 환난 전에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환난에 남겨져 익을 때까지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한 번의 휴거는 대환난의 시작 무렵에 일어날 것이고 다른 한 번의 휴거는 대환난의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도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휴거가 일곱 나팔과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일곱 대접과는 관계없음을 말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여섯 나팔과 일곱 대접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천년 왕국이 곧 임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일곱 대접은 어떻습니까? 만약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천년 왕국이 임한다면 일곱 대접은 틀림없이 일곱째 나팔 후에 계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 후에 순서대로 계속되지 않음이 틀림없습니다. 일곱 대접의 분노는 그 앞에 심판을 보충한 것일 따름입니다. 계시록의 역사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일곱 대접은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은 다른 환난들을 보충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제 휴거를 말하겠습니다. 앞에 글에서 이미 교회의 휴거가 두 차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환난 시작 무렵이고 다른 한 번은 환난의 끝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 전서 15장 52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분명히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 전서 15장이 일곱째 나팔 이전이라면 어떻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 후 또 일곱째 나팔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일곱째 나팔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의 휴거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있을 때인 환난의 끝 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답변은 바로 일곱 대접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와 비슷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이고 바로 대환난의 마지막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는 믿는 이들의 두 번째 휴거입니다. 첫 번째 휴거는 대환난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깨어 예비해야 합니다. 이생의 염려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환난을 통과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익지 않은 밀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거룩하게 되지 않은 믿는 이들을 들어올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휴거의 문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후에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뿐 이것이 세부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 불완전한 많은 믿는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로 생각할 수 있는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자체는 온전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많은 그분의 종들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연약한 믿는 이들을 돕는 형제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큰 은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바 다른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혹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줄 수 있겠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죄 있는 본성. 요한일서 1장 8절은 믿는 이들과 사도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죄 있는 본성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은 비록 거듭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성결에 관한 어떤 가르침은 사람의 죄 있는 본성이 능히 제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의 범죄. 요한일서 3장 9절은 거듭난 믿는 이들이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거듭난 믿는 이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또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체험입니다. 본절에 있는 두 구절의 말을 마땅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반절에 죄를 짓지 아니함과 하반절에 죄를 지을 수 없음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함의 원문의 의미는 계속하여 범죄치 않음 또는 범죄를 직업으로 삼지 않음입니다. 그러므로 본절 상반절의 의미는 거듭난 믿는 이들은 계속하여 범죄치 않고 혹은 범죄를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반절에 죄를 지울 수 없음은 계속하여 죄를 지울 수 없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결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때로 넘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주님을 중보자로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강제로 요구함. 마태복음 5장 41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앞뒤의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36절에서 42절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따름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명령은 당연히 예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말할 때 그가 강제로 너로 일리 길을 가고자 하거든 너는 응당 그와 함께 일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인력 거부는 바로 믿는 이들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이미 이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언급되는데 물이 변화된 포도주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포도주가 아닙니까? 이 기적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포도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많이 마시면 그것 역시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로 된 포도주는 새술이므로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술을 금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은 결코 술에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한다면 예표상에서 술은 기쁨을 가리킵니다. 술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시대에 실패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친은 그분의 밖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고 주님은 그녀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새술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상에서 이 기적은 주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의 광경입니다. 제1장은 세계에 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4일이 지난 것입니다. 본장 1절은 사흘 되던 날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기적은 일곱째 날에 행해진 것입니다. 창조의 때의 일곱째 날은 장래 천년 왕국의 예표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들 자신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가르침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므로 책망을 받으며 종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순복하며 주님이 어떻게 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복락이 가득하게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있은 다음에 고난이 있는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즐거움을 얻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장 아름다운 공과입니다. 죄를 시인함.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한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와 밧세바가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또한 밧세바에게 득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친 후 그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깊이 슬퍼하며 통회하며 그가 득죄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가련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자신을 용서하고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후 애통함이 없다면 아마 또 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머리를 자름.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두 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며 권위에 순복하는 표시입니다. 스스로 높아짐. 마태복음 23장 9절과 10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뒤의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앞의 문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글입니다. 그들은 높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선행을 하지 않고 머리가 되려 하였습니다. 뒤의 문장은 우리가 응당 자신을 낮추어 서로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뒤의 문장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뜻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필요가 없다거나 교사가 된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리울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미하신 바는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분의 명령을 밝히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모두 형제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신적인 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두 자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양방면이 있습니다. 칭함을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엇이라 칭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다만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많은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외에 다른 동기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하였으며 오늘날의 교회 또한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자기를 권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교회에 권위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러한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것을 찬성하고 돕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다면 교회 중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지 결코 계급의 나뉨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의 독소를 받아들여 아직도 목사와 평신도의 계급의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읽어볼 때 사도와 목사 등이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따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형제 자매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비록 사도가 교회에서 사람을 치리하는 등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 몸의 일이고 결코 오늘날과 같은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명을 받아 타이르고 깨우치고 질책하는 것도 그 개인이 얻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사와 계급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후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것은 모두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장래에 반드시 비천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칭함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로 다른 사람을 칭하지 않게 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벽별의 나타남.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하반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에 성경구절은 오늘날의 구두점으로 본다면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별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저명한 성경학자 트레겔레스와 그랜트의 번역에서의 구두점과 문맥을 보면 제일 분명해집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속에 이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은 새벽별이 믿는 이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까지 오늘의 흑암의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과 같습니다.